남과 북을 음식으로 잇는 한민족의 밥상.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한민족의 밥상 김현정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는 김치 게임이라고 불리는 신종 놀이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김치 게임은 아무 남새의 이름을 댄 뒤 인터넷에서 이와 관련된 김치 이름이 나올 경우 벌칙을 수행하게 되는 게임인데요. 벌칙을 받지 않으려면 절대 김치를 담그지 않을 것 같은 남새를 꼽아야 하는데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인터넷에는 김치 재료로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았던 쑥, 고추냉이, 고수, 미역을 포함해서 향이 고약한 두리안으로도 김치를 담갔다는 글이 검색이 되는데요. 이걸로 김치를 담글 수 있냐는 반응들이 참 재밌기도 합니다. 실제로 세계김치연구소가 추정하는 한국의 김치 가짓수는 약 150여 종, 기본 재료는 같지만 속재료와 조리법을 살짝 바꾼 것까지 세면 이 숫자는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고수와 두리안 같은 낯선 재료로도 김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옛말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민족의 밥상, 오늘도 남북의 입맛을 하나로 사로잡을 음식들에 대해 풀어주실 음식 애호가 식사학자 동훈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훈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식사학자 이동훈입니다.
네. 아, 우리도 김치 게임 한번 해볼까요?
몇 가지가 떠오르는데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있을 거야 아마.
아, 진짜? 불러봐요, 불러봐요.
그러니까 약간 취향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가지는 없지 않을까요, 가지?
가지 김치 있을 것 같아. 저는 감자.
감자.
호박.
호박? 호박은 본 것 같은데. 그냥 김치는... 검색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연관 검색어에 나와.
아, 진짜요?
호박 김치. 어, 있어.
호박 김치 있다고? 응. 그럼 나 진 거네. 감자 김치.
돼지 감자 깍두기.
아.
방송에도 나왔어, 심지어.
그래요? 예. 돼지 감자 깍두기.
여기까지 알아봅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어렵네요.
와, 진짜 많네요.
아, 정말 김치 종류는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아,
정도로.
진짜로 그 상상 그 이상인 것
네네네.
같아요.
네네네. 모든 것으로 김치를 만들 수 있다. 네. 네. 자, 그럼 음식으로 이어지는 우리 한민족의 이야기 이어가 보죠. 지금부터 음식에 얽힌 달콤 쌉싸름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의 길을 맛있게 채워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아, 수백 가지 종류가 있는 방금 저희가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네,
오늘의 음식은 김치입니다.
한민족의 음식 중 가장 기본 중 기본. 우리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 있다면 그건 바로 김치죠. 식탁에 김치가 빠지면 왠지 음식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허전하고 서운하기까지 하죠. 포기김치, 갓김치, 부추김치, 백김치, 깍두기, 석박지, 제철 채소로 담근 김치까지 그 종류는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를 활용한 음식도 실로 다 헤아릴 수 없죠. 이는 우리 김치가 그 어떤 식재료와도 잘 어울리기 때문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산의 진미를 먹어도 마무리는 꼭 김치에 밥 한 술을 떠야 잘 먹었다고 하죠. 밥심으로 산다는 우리 한민족, 그 밥심의 원동력은 바로 김치입니다. 네, 오늘의 음식은 바로 한식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음식입니다. 김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 요즘은 김치 하면 거의 고춧가루에 빨갛게 버무린 모습을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또 동훈 씨가 김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네네. 살짝 알아보니까 아. 김치 본래 모습이 그렇지 않았다고 또.
네, 일단 그렇지 않았다는 게 맞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제 김치라는 이름은 원래는 침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해요.
침체?
침체. 침체는 한자어인데 이 가라앉을 침자와 나물 채. 딱 직역을 하자면 나물이 물에 가라앉는다. 그러니까 담근 채소.
절인
그렇죠.
남새.
절인다는 얘기죠. 어, 어. 그러니까 그 김치가 바로 소금물에 담그고 절여서 장기 보관을 용이하게 만든 음식. 요거를 이제 김치라고 정의를 네, 할 수가 네, 네, 있는데 네. 어, 오늘날 이제 우리는 김치하면 그 빨간 양념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맞아요.
네, 어원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이제 김치의 본질은 빨간 양념이 아니라 이 남새를 절인다. 소금에 절인다라는 네. 그 행위 그 자체를 말하는 거라고 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그렇군요. 확실히 그 빨간 양념이 눈에 띄다 보니까
그렇죠,
김치하면 그 모습이 제일 먼저 상상이
맞아요,
되는 맞아요. 것 같습니다. 어, 말씀대로 채소를 소금에 절이는 것이 김치라면 네네. 초기의 김치는 빨갛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고춧가루를 써서 이제 빨갛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
김치는. 근데 우리나라에 고추가 들어온 게 이 조선시대 그 임진왜란 있던 1500년대 후반 고춧 네. 무렵인데 고추는 애초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던 작물은 아니고
네. 네,
아메리카 대륙에서 난 그 고추가 그 포르투갈 상인들에 의해서 동아시아에 전해지게 된 그런
아~
네, 작물이에요.
네, 네.
그 실제로 그때는 뭐 식용보다는 네. 뭐 벌레를 쫓는다거나
네,
그런 용도로 또 쓰였다고 해요.
오, 그랬을 것 네.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들어온 고추가 그로부터 이제 한 몇십 년이 흘러서 160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되기 시작을 했고
네.
이제 그 무렵부터 김치에 고추가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지금처럼 막 고춧가루를 팍팍 넣어가지고 막 새빨간 김치를 만드는 데 쓰인 건 아니고 그냥 고추를 말려서 그 말린 고추를 몇 개 그냥 넣어요. 그래서 그냥 고추향
네.
같은 걸 좀 내고 좀 매운맛을 조금 첨가하는 그런 보조적인 용도로 네, 사용되었을 뿐이죠.
지금처럼 빨갛게 쓴 게 아니고
네, 그렇진 않았어요.
네. 네.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말린 고추 몇 개가 그 저희가 생각하는 그 김치로
그렇죠.
사용되기 네.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이제 김치에 고추 가루를 넣기 시작한 거는
네.
그 1600년대 후반부터인데 이때 조선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이 경신년에 일어난 대기근이라 그래서 경신대기근이라는
아, 네.
그 이름 붙여진 어마어마한 대기근이 있었어요.
네,
진짜 한 3년 정도 지속된 기근인데 그 실록에 보면은 굉장히 그 많은 양을 할애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때 이제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갑작스러운 흉작 그리고 병충해로 인한 곡물 생산량의 감소 그리고 뭐 강력한 태풍의 접근 그리고 또 이상 기후 그리고 때마침 또 유행을 한 치사율을 높은 전염병. 하여간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이 수도 한양을 비롯한 전국에서 아사자, 그러니까 굶어 죽는 사람과
네, 네.
병사자가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했던 네, 그런 사건입니다.
아, 그러네요. 저는 왠지 아사자 아니면
아,
뭐
그렇죠.
병의 근원 아니면 무슨 치사율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북한의 고난의 인군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네. 뭐 다만 여기에서 지금 동훈 씨가 말씀해 주셨던 경신 대기근은 이게 왜 발생을 했느냐
맞아요.
이 원인에 대해서 네. 잘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면 의학이 또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니까
다만 북한의 전염병은 그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북한
맞아요.
정권이 그걸 잘 못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럼 그 사건과 김치에 고춧가루가 들어가는 것에 무슨 연관성이
그렇죠.
있나요?
네,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네.
제가 또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겠죠.
네. 자, 설명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연관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신대기근 기간 동안에 그 아주 짧은 시간에 한 2, 3년 길지도 않아요. 네, 한 2, 3년 동안에 우박, 서리, 가뭄, 홍수 그리고 또 메뚜기 때 거의 뭐 자연재해로 할 수 있는
있네요.
모든 것들이 하필이면
그러네요.
이제 그때 좀 겹친 거예요.
2, 3년 안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뭐 우리가 주로 먹는 벼는 당연하고
그쵸.
그야말로 뭐 산천초목이 모두 말라버린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다 또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픈 사람들은 이제 산에 올라서 나무껍질을 동그랗게 뜯어가요.
완전 북한이네요. 네.
그래서 나무껍질을 이렇게 끓여서 먹었다고
네네네.
하더라고요. 그렇게 막 나무들이 순환을 겪으니까 다 나무들도 말라버리고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조선시대의 석유나 마찬가지였던 나무 뗄감의 가격이 폭등합니다.
뭐 나무가 네, 흔하지 않으니까.
온전한 나무가 없으니까
맞아, 맞아.
가격이 막 엄청 오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수잖아요.
그렇죠.
소금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이 땔감의 가격이 폭등을 하니까 이 바닷물을 가열하고 증발시켜 만드는 소금의 가격 역시 폭등을 합니다.
아,
땔감이 없으니까.
네, 네. 네.
그 힘겨운 대기근의 겨울을 나기 위해서 이제 그나마 오랫동안 좀 보관이 가능한 김치가 되게 좋은 음식이었는데 소금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평소처럼 이렇게 소금을 막 쳐가지고 김치를 담글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춧가루를 쓴 건데 자 처음부터 고춧가루를 넣은 거는 아니고
네네.
젓갈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젓갈도 되게 장기 보존 식품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젓갈 같은 경우도 되게 조금씩 조금씩 밥 반찬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해가지고 이제 보관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젓갈이 이제 먼저인데 지금이야 이제 김치에 젓갈이 꼭 들어가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김치에 젓갈이 안 들어갔거든요. 대기근 전에 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소금 비싸지기 전에 좀 담가놓은 젓갈들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소금이 없어서 김치를 못 담그게 되니까
네.
아씨, 그럼 이거라도 넣어볼까?
젓갈이라도 넣어서
이거 소금 써서 만든 거니까 야 이거라도 한번 넣어서 해보자.
네.
이렇게 이제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어딘가에서.
네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대성공이었죠.
그렇죠. 성공이죠.
네, 성공이죠.
그것도 젓갈류고 네, 또 소금이니.
맞아요. 그러니까 배추를 절이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그 소금의 맛을 넣는 데는 성공을 한 거죠.
네네.
또 이제 그 젓갈을 지금은 다 넣잖아요. 그러니까 네. 김치의 맛이 훨씬 좋아지는 계기가 네, 되기도 했고 또 이때 젓갈 역시 고춧가루가 들어가지 않는 형태였어요. 젓갈도. 그래서 대부분 뭐 생선이나 뭐 해산물이나 이런 걸로 젓갈을 담갔기 때문에 이게 김치에 들어갔을 때 소금 대용의 효과도 있었고 또 맛도 한층 끌어올려줬지만 이 젓갈의 비릿한 맛이 김치에 너무 많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해산물로 주로 하니까 좀 젓갈은 삭혀서 만든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젓갈이 김치와 함께 발효가 되면서 막 역한 냄새를 너무 풍기니까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김치가 오래 될수록 이제 먹기 힘들어지는 음식이 돼가는 거죠.
이야 이게 상상이 되네요. 그렇죠. 연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남세류를 소금에 절이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때 식량을 대체할 수 있는
그렇죠.
거였는데
맞아요.
거기에 젓갈류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또
맞아요.
냄새가 네, 너무
발효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보존을 위해서 만든 음식이 보존이 안 되고
못 먹는 상황이
맞아요.
되래.
그렇죠.
어머.
그러니까 상해서 못 먹는 건 아닌데 너무 역해서 먹기가 힘든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 비린 맛을 어떻게든 잡아야겠다. 그것만 잡으면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용되었던 것이 산초, 초피 같은 이 매운맛을 지닌 재료였는데 그게 재배가 안 돼요. 산초나 초피는. 그때
네.
그 당시에는.
어.
그러니까 전부 이제 산에서 그냥 캐와갖고 저기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 언제 찾으러 갑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거 대신에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에 꽤 잘 맞아서 재배가 한창 잘 되고 있던 고추가
이야,
등장을 하는 거죠.
고춧가루가.
네, 마침 고추가 있어서 그래서 고춧가루를
어머.
대체를 한 거예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죠.
그 고춧가루가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이
네, 경신대 기근이 굉장히 큰 그 원인이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김치 그리고 젓갈에 고춧가루가 들어가면서 지금처럼 약간
네,
그
네.
빨간
네. 네,
모습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어머 진짜 근데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하죠.
그 고춧가루가 들어가고
네.
그 젓갈류랑 같이
맞아요.
딱 믹스가 되니까
그 딱 과정을 지나고 나면 지금의 김치
너무 맛있어.
네, 그렇게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네.
우연하게 발견된 네, 그런 네. 조리법입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지혜죠.
맞아요,
네,
맞아요.
지혜죠.
자 그러면 그 고춧가루에 대한 궁금증은 제가 풀린 것 같아요.
네네.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김치 하면 대부분 배추김치를
그렇죠.
떠올리잖아요.
제일 대표적이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배추김치가 대중화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또 알고 있어요.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김치라는 이름은 소금에 채소를 절여 먹는 음식을 통칭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 김치의 원형은 배추가 아니고 무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김치로 만들어 먹는 배추는 이 반결구 배추라고 하는데
네.
이 품종의 종류예요. 배추의 품종. 이 품종은 본디 우리나라의 토종 품종은 아니고 이 중국에서 들여온 품종의 개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토종 배추들은
네.
뭐 물론 맛은 있지만 그 김치를 담그기 적당한 크기나 그런 건 아니었다고요. 되게 작았고 약간 아, 양배추 같은
이렇게 시래기처럼 옆으로 그렇죠. 퍼지는
예,
배추.
그게 이제 옛날 배추고 지금 우리가 김치를 담그는 그 통배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반결구 배추라고 부른다고 해요.
네. 예.
그래서 이 개량형 배추를 이제 중국에서 들여와서 한 건데 그 전에 이제 배추들은 좀 빈약하고 크기도 작아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배추김치는 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적합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죠.
네. 이제 그런데 이 다른 채소로 만든 김치들은 뭐 저 멀리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할 만큼 그 역사가 오래된 게 맞고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토종이라고 할
맞아요.
정도로.
김치라는 그 자체는 저 삼국시대부터 해먹어왔던 기록이 있는데 다만 네네. 이제 배추김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주로 무로 만든 뭐 깍두기, 나박김치, 동치미 그런 것들이 이제 김치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와, 가장 놀라운 거는 우리가 흔히 먹는 저는 매일마다 먹는
그렇죠.
끼니마다 먹는
맞아요.
그 배추김치가 네. 네.
맞아요.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렇죠. 나중에 생겼다는
네. 게 더 예, 신기하네요. 그럼 배추김치 언제부터 등장하나요?
자, 이게 언제부터 등장하느냐. 김치를 이제 담그기에 적합한 반결구 배추가 좀 상용화가 되면서 지금 우리가 먹는 이제 통배추김치가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네. 바로 한 1930년대. 아주 훅 뛰죠.
와, 진짜 그러네요. 네,
훅 뛰는. 갑자기 그냥 중간이 없어요. 이게.
그러게.
그리고 이제 이 배추를 우리나라에 적합하게 품종을 개량한 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추라고 봐도 무방한 게 품종 자체는 중국 거지만 우리나라에 들여와서 우리나라 사람이 개량을 해서 지금의 배추에 이르렀거든요.
네네네.
그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우장춘 박사님이라고.
우장춘 박사.
우장춘 박사.
씨 없는 수박 개발하신
맞습니다.
분.
씨 없는 수박.
그분이 지금의 네. 배추 품종도 개발하셨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농학 박사시고 그러니까 현정 씨가 말씀하신 대로 보통 많은 분들이 우장춘 박사님 하면은 이제 씨 없는 수박을 개발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네네.
사실 우장춘 박사님의 가장 큰 업적은 지금의 반결구 배추 품종을 개량한 것.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의 배추김치를 만든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이 씨 없는 수박의 개발자라고 알고 있는데 씨 없는 수박의 개발자는 사실 우장춘 박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진짜요?
아니에요. 아직 씨 없는 수박은 일본 교토대학의 명예교수인 히하라 히토시.
키아라 히토시.
키아라 히토시 박사에 의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그분이 개발을 하신 거예요.
씨 없는 수박을.
씨 없는 수박을.
네.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은 그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우장춘 박사님이 그때 당시에 도쿄 제국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그 씨 없는 수박의 종자를 우리나라에 들여옵니다. 그러니까 개발한 게 아니라 가지고 온 거예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온 거고
네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연을 합니다. 이제 키워본 거죠 한번. 자, 씨 없는 수박의 종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계속 뭐라는 거야? 씨 없는
그치.
수박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거 봐라. 근데 한번 심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키워내서 딱 갈라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사화되면서 좀 그게 와전되지 않았나.
아.
네. 뭐 물론 이제 뭐 우리나라에 들여온 것만으로도 업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네. 좀 이제 사건이 좀 와전되어서 우장춘 박사가 씨 없는 수박의 개발자다. 요거는 이제 아닌 거죠.
네. 네네네.
그렇게 알려졌었어요.
아, 그러네요. 네. 바로 잡을 건 또 바로 잡아야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저는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씨 없는 수박이나 그 배추를 또 개량해서 만든거나 정말 다 큰 업적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우리나라의 농업 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신
네네네.
분이라고
네,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야말로 세계적인 한식이 된 이 배추김치를 가능하게 한
맞아요.
이 업적이 네, 좀 더 대단하다고 저는
오늘의
생각합니다.
네. 네. 배추김치.
그렇죠.
지금처럼 널리 퍼지게 된 게 그러면 언제부터예요?
그때 이제 우장춘 박사가 개량한 배추는 이제 김치에 정말 잘 어울리는 배추인 건 맞는데
네.
지금처럼 널리 퍼지기엔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장애물이요?
네네.
참 어렵네요.
어렵죠.
어떤 건데요?
이게 항상 음식에 감사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우리 밥상에 오기까지
네.
그 과정이
정말 스펙타클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장애물이 뭐냐면 바로 또 서민들이 먹기에 너무 비싼 가격입니다. 비싸요.
배추도?
네, 배추도 비싸요. 그러니까 하여간 처음 등장하고 이게 쓰이기 시작할 때는
맞아요.
아무래도 비쌀 수밖에 없죠.
모든 사람들이 먹기까지는 좀 시간이.
맞아요. 시간이 걸리죠.
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배추김치가 있었던 건 맞으나
네.
그러니까 무에 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먹던 그 무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뭐 이제 중상류층 집에서 한 포기, 뭐 두 포기 정도만 진짜 별미인 거예요. 한 포기 담가갖고 맛이나 한번 보고 이제 그 이후에 1960년대가 되어서야 이 반결구 배추가 더 많이 재배가 되기 시작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격이 많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야 진짜 오래 걸렸네요.
오래 걸렸죠. 지금
30년.
아까 우리 삼국시대 얘기를 했는데 지금 1960년대로 왔어요.
이야 네. 그 60년대가 되어서야 빨갛게 양념한 통배추김치가 대중화됐던 거네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쉽게,
또 아니에요? 네,
아직도 아니에요.
아니 배추가 대중화됐다면서요.
배추가 대중화됐죠. 배추가 대중화돼서
네.
생산량도 안정이 되고 가격도 저렴해져서 배추는 대중화가 됐는데 딱 이제 지나고 보니까 이제 고춧가루가 비싸요.
고춧가루는 지금도 살짝 비싼데.
지금도 비싸죠. 그러니까 이 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이제 산업화 과정에 들어서는 그 시기인데 그때 이제 전쟁 직후부터 이 산업화 그 시기까지의 그 네. 과정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그때까지만 해도 부수적인 재료에 불과했던 이 고추 생산량이 엄청 줄었습니다. 줄었어요.
줄었어요?
네, 배추는 또 늘었는데
야.
고추 생산량은 또 엄청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채소를 다 뭐 넉넉하게 재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고춧가루는 이제 전쟁 이후 그리고 산업화 시대 그 시기를 지나서 딱 그 개발이 한창 되던 시기 그때 들어서서야 다시 좀 재배 양이 늘어나고
약간 좀 사람들의 생활이
그렇죠.
좀 안정화되면서부터
네,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부터 그때부터 네. 이제 대중화되기 시작하고 이제 말씀하신 그 빨갛게 양념한 통배추김치의
네.
네. 역사는 정말 길게 잡아봐야 50년
야, 진짜 얼마 안 됐네요.
진짜 얼마 안 된 거.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진짜.
하,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배추김치 역사가 50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게 정말 네. 놀랍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확실히 배추김치의 역사는 오래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우리 고유의 음식이라는 게 단순히 몇 년 전부터 먹기 시작했는가라는 기준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좋은 얘기이기도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세계에서 어디 사람한테 물어봐도 뭐 한식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뭐
김치,
불고기
그쵸,
뭐 그런
불고기.
대표적인 음식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한 고유 음식이 아니다 그렇게 표현하기 어렵다라는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야말로 위대한 진화를 거듭해왔던 김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치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지금 앞으로 김치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게 될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치 게임 하면서도 봤지만 뭐 가지 김치, 감자 김치, 호박 김치 다
네네.
있지 않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한민족의 밥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재밌는 음식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동훈 씨,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